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도.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그 사람들이 떠나간 뒤에 돌아간 뒤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칭찬하시는 것을 어제도 읽은 적이 있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1절은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요한이 가장 훌륭하다.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강조점은 세례요한과는 다른 세례요한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위대함, 어떤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거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13절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고 하는 것은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실 여호와의 종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언약의 사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고 하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일종의 거대한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적 소망, 구약적 언약을 이루는 최후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 이전까지 모든 선지자는 어떤 소망, 어떤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을 계기로 세례요한을 분수령을 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구약적 소망, 구약적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선지자인데, 세례요한은 선지자인데 거대한 분수령. 이 사람은 양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여호와의 종, 온 세상을 회복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약속하고 있다면 세례요한의 때 이후로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소망이고 약속이라면 신약은 그 소망의 성취를 보고 있는데 그 아주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인 인물,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 세례요한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소망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는 우리는 사실상 그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이전까지는 그게 다 소망이요 약속이었다면 세례요한 이후로는 그게 다 성취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보시면,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뭐 헬라어로는 조금 용법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번역할 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힘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 달려드는 사람은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천국이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소망과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달려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면서 종말의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천국의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설교하면서, 지난 수요일이었죠. 하여튼 이 천국은 잔치하는 곳인데 교회가 그런 잔치를 미리 맛보고 누리는 곳이다. 예수님은 잔치를 벌이시면서 당신이 천국의 잔치로 사람을 초대하는 분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펼쳐내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냉담하고 너무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두 가지 비유의 요지는요, 너무 냉담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놀려고 하면, 이거는 그 시대 아이들이 노는 장면인데, 같이 놀려고 하면 뭐 누가 뭐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진짜 숨바꼭질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뭐 자치기 하자 그러면 자치기 하는 것이고, 물론 요즘은 숨바꼭질하고 안 놀고 다 처음부터 게임하고 놉니다만, 하여튼 애들이 놀 때 누가 뭐 하자 그러면 같이 호응을 해서 해야 이게 놀이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면 무슨 장례식에서 뭐 아이들이 우는 흉내를 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서로 감정적인 호응이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소꿉놀이를 해도 나는 엄마 너는 아빠 뭐 이러면 서로 이게 호응이 되어야,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노는데 서로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나 소꿉놀이 하는데 나는 아빠 너는 엄마 이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나는 하기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흥겨워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피리를 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슬피 우는 뭐 흉내를 내면서 놀이를 하거나, 이게 다 감정적인 호응이 필요한 놀이입니다. 감정적인 호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냉담하고 너무 차갑고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비판적이고 이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박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고 그 기쁨에 참여한다고 주님이 선언하셔도 실제로 예수님이 베풀어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소망과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보시면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말씀은 속된 말로 이를테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구약의 언약과 구약의 소명을 다 이루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세례요한을 비난해요. 그런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세례요한은 엄청 급력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세례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 옷 입고 너무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가르칠 때 너희가 광야에 나갔는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부드러운 옷 입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얼마나 소박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만큼 금욕적이었거든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금욕적이었을 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비난하기를 저 인간은 귀신 들렸다. 저렇게 어떻게 험악하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욕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잔치하셨어요.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신 이유는 사람들을 잔치로 초대하는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주 잔치를 벌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는 저 예수는 완전히 먹는 거나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나 좋아하고 저 예수는 도대체 금욕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례요한을 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세례요한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정말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선지자처럼 보였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세례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욕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고 해서 욕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먹고 마시지 예수님은 금욕적이다 혹은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다 서로를 욕하고 있는데 둘을 다 욕하는데 그것은 단지 세례요한이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늘 잔치를 벌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저 세례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비난하고 세례요한은 이런 이유로 비난하고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비난하고 결국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출입해도요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운 거죠. 마음이 냉담하고 마음이 차갑고 비판적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교회는 출입하는데요 믿음이 발동이 안 돼요.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혹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게 발동이 되어야 이게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교회는 출입하는데 믿음이 발동이 안 돼요. 그러니 사실상 어떤 은혜의 감격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차갑고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분석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이러면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로 교회만 출입하면서 실제로는 은혜로부터는 점점 멀어져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차갑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계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눈에 어떤 말씀 어떤 영광을 보여주셔도 호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차갑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호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이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에 호응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